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평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있음을 말해왔다며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며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와 수십여 개 대학 교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전례 없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성명을 통해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수갑을 찬 우리 언론인 에드 로렌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방되기 전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서 체포된 동안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무부는 BBC 기자가 언론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었다며 BBC의 성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방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가 27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역내 군사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날 26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고 중국과 일정 부분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커지는 파괴력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파괴적인 세계 강대국으로 묘사하며 캐나다의 접근법은 현재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견 충돌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중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외교가 힘이라고 생각하기에 외교에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매우 투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50번 이상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영기업과 외국기관의 투자가 주요 광산공급망을 포함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해군을 증강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과 강압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군사적 관여와 정보기관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이 소위 중국의 위협이라고 불리는 것을 과장하고 추측했으며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을 하는 등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찼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재하면서 금지했던 미 정유사 쉐브론의 석유 채굴을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쉐브론사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 발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인도주의 회담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해외에 동결된 정부 자금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 2018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마두로 정권을 부인하며 이중정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기반해 제재를 완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허가 조처는 베네수엘라 최대 국영석유 회사인 PDVSA가 세브란사의 원유 판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가나에 2-3으로 졌습니다. 28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전반 24분 한국이 가나에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이후 전반 34분 가나가 또 한 골을 넣으며 전반전은 가나의 구주도로 끝났습니다. 후반전 한국 조규성 선수가 경기 58분과 61분 두 골을 연달아 넣어 동점을 만들었으나 이후 가나 선수가 다시 골을 넣으면서 3-2로 가나가 승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핵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30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새벽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핵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규모와 역량이 상세히 기술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일본 그리고 영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발의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두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핵투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 역량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평가가 많다며 현재 괌과 한국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드 레이더는 매우 강력하고 현재 터키와 이스라엘,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며 향후 사드 포대는 해외 군사 판매용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의 패트리엇 시스템에 대해선 가장 안정적인 무기체계라고 평가하며 패트리엇은 첨단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로부터 군사기지와 비행장과 같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선 북한의 ICBM 사정권에 있는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유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연말 의결 예정인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에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에 최소 64기의 NGI를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서두르도록 하는 조치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의회 내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의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간사는 지난 3월 재개된 북한의 ICBM 시험과 관련해 VOA에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수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쏟아낸 미사일 시험은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가 미 본토와 더불어 영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며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도록 하고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에 최근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이 장거리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군이 스텔스 폭격기 B-2A 스프릿 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로 불리는 최대 무장 동시 출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 비행단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활주로에서 폭격기들이 대열을 형성해 동시 추격하는 훈련 등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우리는 연례 훈련인 스피릿 비질런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빅2 스피릿 엘리펀트 워크와 발진 훈련을 수행한다며 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언제 어디서나 핵작전과 지구권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제509 폭격비행단은 B-52, B-1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2 19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에 최대 이륙 종량은 17만 600kg, 무장 탑재량은 18톤, 최대 속도는 마하 0.95에 이릅니다. 특히 B-2A는 유도폭탄뿐 아니라 핵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와 원자핵 무기 모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B-2의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며 만약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U.S. is trying to do is to show him that he's just not in the same league as the United States.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김정은 같은 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2는 북한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표물의 접근에 파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a serious threat to the regime in terms of its ability to get to targets and destroy them without the North Korea even knowing it's coming.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전쟁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B-2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B-2는 북한의 핵심 지도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고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지난 18일 발사하는 등 도발 수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핵전략 자산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의 훈련 모습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엔 유사시 북한의 치명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주일 미군은 지난 22일 F-22A 랩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등 30여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대열을 형성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30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7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게 올해 첫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3월엔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어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걸쳐 5번의 독자 제재를 더 단행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제재를 수정하거나 보강한 사례도 3번에 이릅니다. 올해 7번의 제재 발표를 통해 개인 14명과 기관 16곳이 제재되면서 전체 제재 부과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경우 북한 국적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인 3명과 타이완과 싱가포르 국적자가 각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소재지 혹은 본사를 둔 곳이 각각 6곳이었으며 세 곳은 싱가포르에서 운영됐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총 한 차례 9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제재 부과 횟수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독자 제재 상당수가 이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월 제재 발표 당시 제재 대상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개인과 기관들로 이들에게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3월 제재 당시엔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에 조력한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가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당시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자 지역 안정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재 부과 건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된 과거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2월엔 하루 동안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등 50여 곳에 대한 대규모 독자 대북 제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당시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더 늘고 빈도도 잦아졌지만 대북 제재만큼은 당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각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달리 미국의 독자 제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도 따릅니다. 미국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이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공식 행사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후계 작업을 일찌감치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 촬영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가 지난 18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아버지와 함께 처음 공식 등장한 데 이어 또다시 ICBM 관련 행사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촬영 행사가 진행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형 행사 이튿날 이를 보도하는 관행상 26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촬영 현장에서 힘과 힘에 의한 대결이 곧 승패를 결정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약자가 아닌 제일 강자가 될 때라야만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내세워 핵무력 강화가 미래 세대를 지켜줄 자신의 업적임을 선전하고 백두열통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도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북한 내부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울 텐데 그걸 이제 자애로운 어버이의 마음, 가족 간의 그런 그 따스한 정으로서 헤쳐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가족을 증장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좀 보다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김주애의 이딴 등장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그의 딸이 함께 촬영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습니다.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의 경우 1면과 2면에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을 15장이나 실었습니다. 김주애는 첫 등장 때 앞머리를 내리고 흰색 패딩 점퍼를 입어 초등학생다운 복장이었지만 이번엔 고급스런 모피를 덧댄 검은 코트를 착용했고 머리도 모발 손질용 도구인 고데기 등으로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리설주로 착각할 만큼 어른스럽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8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등장한 소녀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결혼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 10살의 둘째 딸로 판단한 겁니다. 김주애는 앞서 ICBM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리설주 없이 사진 촬영 내내 김 위원장 옆을 지켰습니다. 군복을 입은 지휘관과 악수하는 장면도 공개됐는데 지휘관은 상체를 약간 숙이며 공손히 손을 내민 반면 김주애는 꼿꼿한 자세로 두 손으로 지휘관 오른손을 감싸며 마치 리설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지난 19일 김주애 첫 등장을 보도할 땐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을 높였습니다. 노동신문에선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관계자들의 충성의 결의 편지를 소개했는데 이 편지는 김 위원장이 발사 당일 현장에 자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과 함께 찾아오는 남부러워할 특전을 안겨주었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리설주나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에게도 쓰지 않는 존칭이라며 후계자 내정을 시사하는 정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의 자제한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가는 그런 어떤 존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김정은이 세 명의 자제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주애에 대해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당연히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단정하긴 이르지만 김 위원장이 후계자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계 승계 기간이 짧았고 이 과정에서 안팎의 위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김 위원장 자신이 치러야 했던 비용과 경험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외부 사회의 북한 체제 붕괴설 속에서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한 숙청을 단행했고 이복형 김정남 암살 배후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3대 승계에도 북한 내부 반발이 꽤 있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4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숙계 승계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주애의 이례적인 재등장, 중요 군사시설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건 장기적인 후계 승계 작업일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불과 10살 소녀인 김주애의 이딴 공식 등장을 후계 작업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이 아직 젊다는 점, 그리고 여성 최고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권 10년대를 이제 갓 넘긴 상황이고 아직 40대가 되기 전에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둬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거고 딸이 한 20대 정도가 된 거라면 또 그 정도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잖아요. 10대. 후계 구조가 내부에서도 논의될 시점은 아니다. 의견이고요.
한편 북한은 화성 17형 개발과 발사에 기여한 군 인사들의 계급을 올려주며 이른바 군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 간부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군사 칭호를 올려준다며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의 상장이었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각각 대장으로 승진해 향후 북한 핵무력 개발을 주도할 인물들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정부를 막말로 비난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 발표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켄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know that that plays well amongst elements of the South Korean public, especially the progressives that see it, South Koreans conservative approaches to North Korea being as counterproductive.
구스 국장은 24일 VOA에 한국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적 대북 접근이 역효과를 불러오고 전향적이지 않으며 관여를 끌어내지도 못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북한이 이런 간극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양쪽 진영의 이 같은 긴장을 영속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윤석열 정부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2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천치 바보라며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었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며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부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한국은 늘 북한의 핵과 다른 무기들의 표적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문재인 전 정부를 거론하며 마치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계획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에게나 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한국의 현 정부와 대통령을 독설의 특별한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는 북한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을 보이지 않는 서울의 현 지도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와 좌절을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향후 추가 도발을 정당하기 위해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서울이 북한의 표적이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다만 북한 정권은 이번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대한 불만을 가능한 한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적인 입장과 향후 있을 군사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김정은이 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윤 정부에 대한 이런 식의 맹렬한 비난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며 여러 종류의 담화를 발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정상적인 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esn't engage in normal diplomatic discussion, but instead has these childish, insulting tirades rather than issuing normal.
정상적인 외교 정책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유치하고 모욕적인 장광설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담화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sanctions are probably having some effect. Obviously, they want to raise as much money as they can. So anytime there's any threat of sanctions, they hav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mselves. And of course, you know, cyber action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관련 위협이 있을 때마다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그들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사이버 관련 제재를 거론한 것에 불안했을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추가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2일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 들며 그것이 지속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그들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제재 부과 가능성에 반발한 것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사이버 수익을 통해 타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씨 정권이 수익 창출을 사이버 범죄 활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추적하겠다는 발표가 김정은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북한은 계속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반항적인 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한국 방송사들과 국제축구연맹의 도움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녹화 중계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송사들은 대승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녹화 중계 방송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 FIFA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는 한국 방송사로부터 송출 권한을 양도받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 계약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양쪽 모두 한국의 SBS 방송이 중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북한으로 분류된 지역 모두 중계권 계약 주체는 SBS 방송이며 이를 한국의 다른 지상파 방송인 KBS, MBC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지상파 방송사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5일 BOA에 과거부터 월드컵 중계권 계약은 한국의 방송사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권리를 갖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FIFA로부터 한반도 중계권을 획득한 SBS 방송이 이번에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 계약을 맺은 방송사를 제외한 어느 누구라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로 월드컵 경기 방송을 송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계권을 가진 한국 방송사의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며 허가 없는 중계 방송이나 영상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의 월드컵 중계 방송에 대해 한국의 SBS 방송이 FIFA의 중계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FIFA는 한국 방송사의 이 같은 양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월드컵 중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SBS 방송 관계자는 이날 VOA에 FIFA 측의 요청에 따라 SBS, KBS, MBC 등 한국의 지상파 3사가 합의해 북한 내 중계에 대한 권리를 FIFA에 양도했다면서 대승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송사가 북한을 대리해 중계권을 계약하거나 북한에게 직접 중계 권한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FIFA로부터 제공받은 권리는 월드컵 중계방송 송출에 대한 권리일 뿐 영상 사용에 대한 권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영상 사용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매일 녹화 중계하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TV는 방송사 로고가 들어가는 영상 우측 상단의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자체 점수판을 덧입히는 등 재편집한 흔적을 보였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의 중계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중계권이 없는 북한은 과거에도 방송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경기를 중계방송해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로부터 무상으로 중계권을 제공받아왔습니다. FIFA와 ABU는 중계권료를 지급할 형편이 못 되는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등 일부 국가와 함께 중계권한을 양도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 계약 현황에 따르면 ABU로부터 중계권을 제공받은 아시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하며 북한에게는 FIFA가 ABU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계권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FIFA는 북한의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2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발견됐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상에서 포착된 중국 어선은 랴오다 중위 15031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랴오다 중위 15031호는 한반도 시각 25일 오후 1시경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해상에서 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랴오다 중위 15031호는 길이 50m, 폭 8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 트래픽은 이 선박의 종류를 어선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는 랴오다 중위란 이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 약 300척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깃발을 단 어선입니다. 랴오다 중위 15031호 주변에 위치 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다른 중국 어선이 있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랴오다 중위 15031호가 어떤 이유로 해상 업무 식별번호 MMSI를 통한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박과 함께 이 해역을 운항했는지 등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에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한 해 북한에서 554척의 제3국 어선이 포착됐다며 이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 수는 2389척이었으며 2019년과 2018년은 각각 1882척과 2611척이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7형 ICBM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8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이 우주 만리에 뻗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은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최고 속도 마하 21을 기록했습니다. 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합니다.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이 북한의 ICBM 사거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해 15,000km 실제 비행과 탄도 재진입 실험을 마치면 ICBM 개발이 완료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yet done is fired an ICBM on a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 성공이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군사적 균형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24년 만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ICBM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만큼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략은 유사시 얼마나 신속하게 증원 전력을 투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이 6.25 한국전쟁과 같은 제2의 남침을 하면 일단 한국군이 이를 막고 미 본토의 미군과 일본 주둔 미군이 신속히 전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와 주일 미군 그리고 미군의 동아태 전초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넣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을 한반도에 보내면 뉴욕이 ICBM 공격을 받는다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도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등 재래식 전력만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군사전문가인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정은이가 최근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직접 7 군데 전술의 군용부대를 다니면서 지휘하고 우리 남측에 있는 주요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 전술핵 무기로 이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 이런 것들은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정찰기와 인공위성 같은 정찰 자산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가 발사 동향이 포착되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폐되어 있는 북한 미사일을 찾아 타격하기도 힘들 뿐더러 핵을 가진 상대방을 선제타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미국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미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 정권 종말 전략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0월 27일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1월 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미한 안보 협의회를 열고 또다시 대북 경고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이종섭 장관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한국은 핵확장 억제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미한연합 야외 기동훈련 확대, 미한 작전계획 수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장차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는 김정은은 모든 방향으로 미사일을 쏜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Japan and South Korea needs to join together in this because you know, Kim Jong-un's missiles point in every direction.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는 겁니다. 북한은 10월과 11월 중 ICBM 두 발을 포함해 25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립으로 유엔 안보리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인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유엔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연습은 외면하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추가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움직임이 없던 서해 발사장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계기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북한이 설정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3차 년도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북한이 우주로켓 또는 정찰위성 등의 명분으로 서해 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그냥 일회적인 만약에 위성발사라면 저렇게까지 서해 위성발사장을 리모델링 할 필요 없거든요. 저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계속 장기적으로 여러 길을 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구조를 다시 갖춘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ICBM 발사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새벽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도, 낮 2도, 양덕 아침 2도, 낮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영하 2도, 구성 아침 영하 3도, 낮 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영하 2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5도, 개성 아침 5도, 낮 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3도, 신계 아침 4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8도, 낮 13도, 신포 아침 6도, 낮 14도, 장전 아침 11도, 낮 14도, 평강 아침 5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4도, 낮 12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영하 1도, 청진 아침 3도, 낮 8도, 김책 아침 5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5도, 낮 영하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2도, 낮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 먼바다는 2에서 4.5미터로 일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부는 9월 말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의 자금 조달과 전투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의 지도자들과 조직에 돈을 대주는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10월 17일 국무부는 개정된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알샤바브 지도자 5명을 특별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목했습니다. 모하메드 미레는 알샤바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지도자이며 소말리아 내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미레는 소말리아 중부 히라안 지역의 이른바 주지사이자 종교세인 카자와트를 담당했습니다. 야시르 지이스는 알샤바브 지도자이자 공격을 하는 무장부대인 자바의 지휘관입니다. 지스 에이드로도 알려진 유스프 아흐메드 하지 누르, 알샤바브의 정보기관인 암니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자살 공격과 암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스타프 아토는 소말리아와 케냐에서 알샤바브 공격을 조율하고 수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입니다. 아토는 2013년 웨스트게이트 공격, 2016년 가리사 대학 공격, 그리고 케냐 북동부의 다른 공격에도 책임이 있는 알샤바브의 중요한 작전 담당자입니다. 모하무드 압디 아데는 알샤바브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2019년 케냐 나이로비의 두시 D2 호텔에 대한 테러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2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알샤바브와 현지 기업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9명의 알샤바브 자금책을 제재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지역 기업들로부터 매년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착취해 자신들과 하부 조직인 알카에다에 자금을 댔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9명의 자금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무기 밀수업자인 압둘라히 제리,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알샤바브 재무부 부국장을 지낸 칼리프 압둘라, 알샤바브 재무부 부국장인 압디 사마드, 알샤바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압둘 사마드 등입니다. 또 알샤바브와 지역 민간 부문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압둘 아흐만 누리, 예멘의 알샤바브 밀수와 무기 밀매를 담당하는 모하메드 후세인 살라드, 아흐메드 하산 알리 술라이만 마타안, 그리고 모하메드 알리 바다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알샤바브의 핵심 지도자인 하산 아프구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불합니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 범죄 담당 차관은 미국은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알샤바브의 불법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교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샤바브와 다른 알카에다 조직의 무기 밀수와 자금 조달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평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있음을 말해왔다며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며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와 수십여 개 대학 교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전례 없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방역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7일 성명을 통해 상하이 시위를 취재하던 중 체포돼 수갑을 찬 우리 언론인 에드 로렌스에 대한 처우를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방되기 전 몇 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으며 체포된 동안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무부는 BBC 기자가 언론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었다며 BBC의 성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제재하면서 금지했던 미 정유사 쉐브런의 석유 채굴을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쉐브런 사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임시 허가권을 발급했습니다. 재무부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인도주의 회담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 정권과 야권이 해외에 동결된 정부 자금을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행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지난 2018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마두로 정권을 부인하며 이중정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에 기반해 제재를 완화하는 미국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허가 조처는 베네수엘라 최대 국영석유 회사인 PDVSA가 쉐브런사의 원유 판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27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영내 군사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날 26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고 중국과 일정 부분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커지는 파괴력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더 파괴적인 세계 강대국으로 묘사하며 캐나다의 접근법은 현재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의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견 충돌이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중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외교가 힘이라고 생각하기에 외교에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매우 투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50번 이상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영기업과 외국기관의 투자가 주요 광산 공급망을 포함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해군을 증강하고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과 강압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군사적 관여와 정보기관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사이버 안보 증강을 위해 미화 약 17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이 소위 중국의 위협이라고 불리는 것을 과장하고 추측했으며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을 하는 등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찼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5년 안에 국방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을 인용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지출 개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6조엔, 미화 약 353억 달러로 증액하고 이후 매년 약 70억 달러를 올려 2027 회계연도에는 706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